오늘 말씀의 주제 키워드는 평강인데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도 나오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 평강을 사모하는 것이 절대로 왜곡된 바람이 아니고 이 평강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불필요한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고대하며 기도하며 또 올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화롭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도 동일한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지엽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 전체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맞이하는 지금 이 나이대에 겪고 있는 그러한 좀 독특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왠지 몰라도 오늘은 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평강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2023년이 지나갑니다. 올해도 빨리 지났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올해도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가까운 것만 생각하지 않고 좀 멀찍이 생각을 한다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마음 아파하셨지만 사실은 전쟁이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두 군데에서 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최근에 5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위에 벌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전쟁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좀 무리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비교적 보호받고 있는 이 영역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의 변화도 너무 극심하고 감사하게도 이 지역은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안전했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 예전에는 안전하게 느꼈던 지역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지진은 요새 또 너무 좀 대형사고로 자꾸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뭐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별 복잡한 일들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과연 이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정당한 리더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누가 과연 지금 세상을 리드하고 있지? 어떤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 팬데믹이 다 종결되지 않았을 때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느냐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해 응답한 사람들은 내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도리어 팬데믹은 지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싸늘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온 여러 가지 현실도 있어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의 젊은 환우들도 좀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힘든 수술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치료를 반복하면서 완전한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그 다음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과연 무사할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기도 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교회 내부가 아니고 사실은 외부에서 좀 펀드레이징 하는 것도 좀 가끔은 합니다. 뭐 전화 한두 통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섬겼던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나름 이제 중요한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시던 분들이 올해는 다 중단하셨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특별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 이자율이 너무 올라서 매달 페이먼트가 너무 늘었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대시면서 올해는 정말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예,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들 그만하시고 얼리 리타이어도 하셨지만 요새는 또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너무 그냥 일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위에 있다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감사한 일도 굉장히 많고 올해 아마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다 떨쳐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이러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묵상을 했는데 제가 가능하면 빌립보서에서 설교를 좀 여러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했고 크리스마스도 여기 3장 설교했고 오늘 또 4장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저는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성경에 물론 전체가 다 귀하고 전체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빌립보서 같은 편지를 썼을까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제 마음속에 읽을 때마다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놀래고 이번에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오디오 성경으로 반복해서 듣고 들을 때하고 또 읽을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서요. 계속해서 보는데 이번에도 저도 모르게 fantastic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제 입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fantastic한 편지를 바울이 썼을까. 근데 이제 그런 이 fantastic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뒤에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땡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reality check죠. 현실에 대한 갑작스러운 자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가 1장에 자기가 지금 매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옥중에 갇혔다는 얘기고 2000년 전에 옥이라는 것은 오늘 무슨 이런 감옥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서 도대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을까, 상황이 어땠을까.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같은 데 여행을 가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순교했다는 장소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 가면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그 지하 그 감옥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게 그대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런 이런 이 가로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막이 없이 뭐 겨울에 추우면 좀 논방을 해준다든지 너무 답답하면 좀 냉방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는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아주 그냥 육체의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현장 속에 어쨌든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일종의 리플렉션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정말 한 걸음 앞에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상황 속에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구절이 2장 17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뭐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조금 고민하게 돼요.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액체를 쏟아부어 드리는 거예요. 액체를.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다 놓고 그 제물이 다 타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었을 때 이 마지막에 이 제사의 클라이맥스로 그 위에 이 액체를 붑니다. 근데 그 액체가 뭐냐면은 대다수의 경우는 바로 제물로 죽은 짐승의 피예요. 그 피를 그 위에다가 부면 이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뜨거운 온도에 액체가 닿는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스팀이 막 슈팅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확 올라가는 그 장면이 제사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그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바울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일종의 예고를 받고 있어요. 자,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는 잘 몰라도 어떻게 죽을지는 대강 알고 있어요.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든지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률인지 모르겠지만 단순간에 죽을 수 있도록 목을 베는데, 그러나 그 장면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를 쏟아냅니다. 피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죽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피를 쏟아 붓는 그때가 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날이 멀지 않대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위에 쏟는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뭐 위에 쏟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다시 말해서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복음의 공동체 위에, 우리 자신들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바울은 이 제사,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모든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처럼 하늘을 향하여 솟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내가 곧 볼 것 같다. 이게 바울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뭐 굉장히 멋진 말들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서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기쁨 또는 기뻐한다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몰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뻐하다, 기쁨 이런 단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편지를 쓰는데 마치 그냥 그 단어들을 이렇게 박스에 모았다가 확 쏟아 부은 것처럼 이 편지 속에는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이게 과연 바울의 거짓인가? 허구인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나는 안 슬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괜찮아 일종의 자기 이 체면을 걸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기쁘다 여러분도 기뻐해야 된다, 우리 기쁘다, 계속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처져 있는 분위기, 성도들도 힘들고 시험 받아서 아프고 빌립보 교회에는 또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한번 기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기쁨이란 단어를 이렇게 막 남발하면서 계속 키스를 던지는 것처럼 뭔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아니라면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정말 뼈대가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 신앙이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켜온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 다 허구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적으로 좀 쓰다듬어주고 말이죠. 뭔가 한번 들었을 때 눈물 한번 찔끔 흘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어떤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항상의 개념에서는 너무나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냥 한순간에 쓰다듬어줌이나 감동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핵심이고 무엇이 복음이길래 내가 그것을 찾아 바울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의 삶에도 오늘날 진정한 소망이 있을 것인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 단순해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의 열쇠. 그 열쇠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예요. 빌립보서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바울이 이 열쇠 하나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고난에 대한 돌파, 고난의 문을 열기 위해서도 이 키, 분쟁의 문을 열기 위해서도 이 열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상황, 사람들에게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삶의 가난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도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좀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자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족이라는 말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자족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다 감당할 수 있어가 아니라, 바울이 content,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삶이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모든 게 이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그만해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sufficient하다, 충족된다. 이 말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잠깐 우리를 좀 쉬게 해주는 마취제나 또는 심지어 환각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마음에 뭐 부딪힘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여 외치는 어떤 신앙의 주문인가? 과연 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아나운스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현실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느낌이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웁니까 지금?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요. 예. 심지어는 이제 예배라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데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그러면 차가워요. 그리고 실수투성이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야단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완벽주의자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은데 나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하는데 끊임없이 마음에 계속 채찍질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살아가는 삶 속에 뭐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좀 폭력적인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과연 그런가? 욥기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욥기를 묵상했는데 욥기의 최고의 불안은 뭐냐면, 욥의 불안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단절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 욥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뭔가 답을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silent, 아무 얘기를 안 해. 어디 나오는 건가 하면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림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궁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궐을 지으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면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자정하시는데 온 우주의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 나타나는 현실이 뭐냐면은 안식입니다. 안식.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냥 하나 집어넣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창조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고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모든 것이 어떤 쓸데없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쟁 없이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게 창조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은 일곱째 날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해요. 영원해.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제정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좌정하신 그 실제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리라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안식일, 우리 특별히 새 창조의 안식일인 이 주일을 통해서 온전히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 예배하고 쉼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클라이맥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와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의 의도를 인간이 깨죠. 어떻게? 무질서를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죄와 온갖 비참함으로 자기 자신을 엮어버리는 인간의 이러한 지극히 어리석음을 통하여 인류는 끊임없이 갈등 구조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시초부터 일으킨 바로 이 인간의 이 반란 속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계나 한계를 둘 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속 추락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끊임없는 불필요한 다툼과 전쟁 속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갈등 구조 속에 계십니다. 그 갈등의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 갈등의 대상이 여러분의 동업자일 수도 있고 그 갈등의 대상이 심지어는 너무 안타깝지만 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사소한 거예요. 물론 뭐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피차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나의 죄도 문제지만 타인의 죄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참 비참해요. 피차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쓸데없는 갈등 구조 속에서 막 마음 아파하고 막 눈물로 밤을 지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해요. 내 죄가 아니고 남의 죄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이러한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뭔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거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자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지옥에 떨어뜨리기까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인간의 죄 속에서의 이 부르짖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부르짖어 주셨어요. 절대로 아버지와 나뉘어질 수 없는 그분,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았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그 인류를 끌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규명하시고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비참함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미리 예고받은 자들로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받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아닌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필립보서잖아요. 필립보서잖아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평화를 선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은 사실은 파멸의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실패는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길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청지기적 삶으로의 초대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바뀔 때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살피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매 순간 우리는 불평불만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 분명해요. 바울은 복잡하지 않아요. 바울의 신학은 심오한데 바울의 핵심은 절대로 흔들림도 없이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뭐죠? 그리스도 안에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 여기 스테이코라고 하는 이 서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가서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아주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애를 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견뎌내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정말 좋은 단어는 그 영어 단어 중에 ab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I will abide in you. 이 abide라는 말은 그 안에서 살림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절대로 뒷걸음치지 말고 계속 네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자,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거기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겠다고 오늘도 마음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차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집을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대학 가는 아이들 절대로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게 애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집 나가는 게.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또 학교 졸업하고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집으로 들어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I'm gonna move out. I'm gonna move out.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 돈도 세이브하고 밥도 해주고 어떨 때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등 따시고 얼마나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가겠대. 왜 그러죠? 나가면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나가면 뭔가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나가면 내 인생에 뭐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주님을 떠나보고 싶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지켜라.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를 지켜라. Don't ever move out. 거기에 있어. 2023년도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고 2024년의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 오늘 본문 속에 주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1절에 나와요. 2절에 나와요. 4절에 나와요. 7절에 나와요. 조금만 더 가면 10절에 나와요. 13절에 나와요. 19절에 나와요. 21절에 나와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주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이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적용의 말씀을 제가 상상력을 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돼요. 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4장 4절.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반복되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항상이라는 이 말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뻐하라는 것은 절대로 어느 순간의 감정의 표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뻐하세요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sufficient합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 다 없어져도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마감하더라도 여기도 그러셨지만 저편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상쇄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외에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있다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바로 그 한 주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뭐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내 옆에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인하여 만족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 관용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펼쳐내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gentleness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gentleness. 젠틀한 것. 여러분 미국 사람이 연설할 때 gentlemen's 그 다음에 gentlemen 그리고 앞에는 gentle ladies 이렇게 얘기하잖아.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그렇게 gentle이란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신사숙녀 아닙니까? 이 gentle하다는 말 속에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considerate 상대를 고려해주고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유한 사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써있네요. 바울사도가 주께서 가까우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가 젠틀한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뭐 자기 성격이 까칠하다든지 나는 좀 성격이 도시형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자기의 개성, 자기의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끊임없이 각을 세우거든요. 계속 비판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성격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성품인 젠틀네스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상대를 고려하고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을 이루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요. 역대상 22장 8절 9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유업을 맡기죠. 뭐죠? 성전 건축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들아,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는 너는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대로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면 너는 안식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의 사람. 하나님의 이 평강,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 속에 묻어나는 그런 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너를 온유하게 본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너와 화친하고 싶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너와 함께 있고 싶다. You are a man of rest. 여러분, 저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제 주위에 사람들이 오면, 당신 옆에 가면 나는 쉼을 얻습니다. 그럼 참 좋겠는데. 보통 식사를 하면 제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가버리세요, 딴 데로. 그러니까 저는 man of 이 rest가 아닌가 봐요. 저는 그냥 man of problem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어지려고 그래, 자꾸. 예. 근데 이러한 이 캐릭터,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렇게 써 있어요. 바로 gentleness, man of rest. 서로를 쉬게 해주는 사람, 서로를 안심하게 해주는 사람. 디도서 3장 2절에는 목사는 절대로 싸움박질 잘하면 안 되고 반드시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네.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다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꾸 평가를 받자는 건 아닌데 자꾸 성격을 죽여야 돼요. 끝까지 까칠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실수도 알고 남의 실수도 용납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복음을 향하여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을 때 젠틀하지만 그러나 그 젠틀네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에 바로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바로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거기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5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죄하는 분이다. 이 단어, 사죄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 끈질긴 사랑, 이 steadfast love, hesed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랑이 끝없이 풍성하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라는 말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좀 놔야 돼요, 지금. 각을 세우고 있으면 좀 내려놔야 돼. 그게 화목으로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할 수가 없죠. 내려놔야 돼.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뭘 믿어야 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 손해보면 어떡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잃어도 돼. 자, 그 다음 적용은 짧게 할게요.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여기에 기도는 나에 대한 기도가 주로 이제 포커스 돼 있다면 간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 나에 대한 기도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으로 아뢰라. 근데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미리 알고 있는 자로서, 주님의 감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채워진 자로서 기도하라. 이 풍성하잖아요, 마음이. 막 긁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명을 바꿔놓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때문에 살았어요. 심각한 감정장애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본문이 저를 살렸어요. 이건 생명이에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8절에 써있네요. 끝으로. 이 끝으로란 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란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들어보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니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요, 거룩한 상상력을 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요. 9절에 보면 그 얘기 아니에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앞에 부분은 생각하라, 그 다음에 행하라. 생각한 대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면 아주 불안한 널버스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에 대한 블레임으로 가득 차면 분명히 아주 사카스틱한 행동이 나와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만 들여다보면 그 연결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차 있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고달프고 사람들은 지질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단 말이에요. 환경이 썩 좋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것을 채워야 되고 경건한 것을 채워야 되고 옳은 것을 채워야 되고 정결한 것을 채워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채워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 채워야 되고 덕스러운 것을 채워야 되고 기림할 만한 정말 기릴 만한 그러한 훌륭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지네이션 속에 채워야 돼. 여러분 음란한 상상을 가지면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근데 거룩한 상상을 가지면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사람을 살립니다. 같은 여행을 해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쾌락을 누려볼까, 뭐 돈은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사람 없겠다, 내가 질르고 싶은 대로 질르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왜? 지저분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여행하는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가 꼭 가서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건 좀 사실 별로 이렇게 해피한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내년 지금 3월에 캄보디아의 선교 지역을 좀 가려고 이제 선교사들하고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별 얘기 다 했어요.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가죠. 캄보디아 많이 간다 여행하러. 여러분 그분들이 다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죠. 너무 좀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동남아시아에 많은 관광이 음란해요. 가족 단위로 가면 좀 괜찮겠지만. 그게 어디서 나오냐? 상상력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거룩한 상상력을 마음에 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상상력이 여러분을 채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쾌락이 있고 아무리 즐기고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우리가 죄 짓고 편하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죄 짓는데 마음에 아무런 깎거림이 없다면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펼칠 때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 평강의 삶과 나눔과 우리의 행동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2024년도 여러분의 작은 우주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